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현장의 절대 미션입니다. 현장의 절대 미션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가고 있는 언약이 있죠. 대로를 열라.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중요한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이 우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죠. 우리 리더 대회부터 또 WRC, HRC 이 훈련을 앞두고 온 교회가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온 세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부분, 또 후대와 제자,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현장에 대한 부분, 특별히 나의 현장에서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에 늘 품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응답이 다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직자분을 보아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자세히 봐도 진짜 힘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자신의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 현장에서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현장의 미션을 붙잡으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있는 현장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현장에서 절대 미션을 찾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장로들에게 한 설교죠. 마지막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인생의 핵심을 담은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 설교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한 말씀이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 미션입니다. 미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미션입니다. 그러나 이 미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미션을 찾지 못할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미션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과 노력을 다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돼요. 마치 인생에 목적이 없다, 또 예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게 미션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말씀합니다. 이 일이 내게 생명보다도 가치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션을 찾았다는 자체가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냥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시절에는 지금처럼 차도 없었고 KTX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만 6천 킬로를 갔다니까요. 이 실제 미션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참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미션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현장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생인데 여기에 미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으면 많은 문제가 와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문제입니다. 바로 영적 문제예요. 진짜 이 사실을 보면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제 이름을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커서 목사가 되고 싶냐? 선교사가 되고 싶냐? 근데 제 꿈은 목사 빼고 아무거나. 왜냐하면 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것도 또 예체능 미술이라는 과목이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끌려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육자들을 보면서 저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으시고 중심도 좋으시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제 미션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현장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저를 부르신 이유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저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 사실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복음이 필요하구나. 제가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현장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답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있는 현장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를 보면 현장을 대하는 중심이 달라집니다. 바울도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바울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상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바울이 섰죠. 그 바울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현장을 볼 때 현장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임금이든 그 사람의 외형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이것이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니까 나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 속이고 있고 나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게 현장이에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있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답을 몰라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울을 신고해요. 여종이 귀신 들려서 자신에게 이익을 줬는데 이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울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현장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고통은 받고 있는데 몰라요. 돈이면 되는 줄 압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현장의 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1세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한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래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중학생 때가 제일 여러분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컨테이너에서 살아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집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컨테이너 살았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근데 이 현장 이렇게 이런 환경이 안 좋은데 돈을 벌면 뭐 하냐? 헌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에 또 교회를 세우는 시간표니까 버는 거를 다 해요, 헌금을. 그리고 그렇게 바쁜데 늦은 시간 일을 마치면 제 기억에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다락방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하고 목사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봐도 자기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 데리고 가면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특별한 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이제 2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현장이 살아난 현장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현장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놓치면 바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제가 피택자 훈련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한 장로님께서 포럼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인도받으시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중지시키고 훈련과 또 전도로 방향을 맞췄다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조금 쉬게 되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다시 너무나 쉽고 빠르게 옛날로 돌아갔다. 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날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후대들이 있는 회당에 보내십니까?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아는 자에게 후대를 맡기셨습니다. 후대를 전도 제자로 키워야 하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후대들도 이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0%를 준비해야 돼요. 현장에서 절대 미션을 찾으시고 두 번째로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당연히 언약을 들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질 못했어요. 나의 언약이 되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요. 야곱의 언약은 형에게 이기고 빼앗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언약의 대열에 있지만 나의 언약이 되지 못하니까 평생 동안 인본주의를 쓰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야곱이 내 것을 다 해보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래도 야곱은 또다시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본질을 바꾼다라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남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인본주의 쓰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언약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언약을 붙잡으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바뀌면 될 줄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이 임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참된 치유고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이 말씀하죠.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했어요. 한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 나의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전도가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동기가 아니라 진짜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모르지만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이렇게 전도만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도가 꼭 안락하고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결박과 환란이 있는 줄 알고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계산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박과 환란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대국인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거기에 영원한 성령의 열매가 남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도 제자를 세우게 되죠. 한마디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금방 힘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힘이 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제 40일 집중 훈련이 진행되죠.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짜로 안 붙잡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다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됨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의 현장이 나의 만남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중요한 훈련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이 절대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여정을 가게 되고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절대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어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피택자 훈련 가운데 현장에서 한 분이 이런 포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기회인 줄도 알면서 보이는데 핑계를 대면서 놓쳐버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찾겠다. 이 중심의 각오를 듣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절대 미션을 이야기했어요.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절대 미션을 찾고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운동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